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마음이 익숙해 있어서 연단된 마음으로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에는 감각이 여전히 무뎌서 주의 비밀한 계시 뜻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이 안내자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주께서 저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계시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사야 말씀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2주 전에 우리는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여서 우리가 이나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결과로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완전히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크신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근절되지를 않았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창기와 살인자, 도둑의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근산 방식으로 사람의 재물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적극 나서게 되었고 이런 일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만 타락했느냐? 그렇지 않고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때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의 말을 독설을 퍼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주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정치, 종교, 사회적인 전 분야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급기야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로 규정하였습니다. 24절, 1장 24절에 나타났지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적과 원수는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키우셨던 자기 언약 백성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잎사귀가 바짝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저버린 자의 행위가 그 잘못이 자신의 심판의 불길을 당기는 불티와 같아서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엄연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심판 이외에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심판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심판 메시지는 대상에 따라서 항상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드는데 회개하여 돌이킨 자에게는 그 심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정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 돌이킬 수 없는 영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메시지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든지 아니면 종국적인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든지 그래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인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완전히 심판받아 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약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너와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긍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메시지는 항상 회개하여 돌이키는 복음 메시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심판 메시지가 제대로 전파되기만 하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지요. 그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취조하고 신문해서 돈을 좀 받을까 하는 그 바람이 더 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벨릭스 총독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몇몇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들을 통해서 느꼈던 몇몇 느낀 점들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다 좋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정서는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진 정서인데 인간의 죄의 이 뿌리 깊음 때문에 두려운 정서를 몰아내버리고 인간의 거짓된 평화로 자신의 삶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인간은 스스로를 자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를 발휘해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이는 반면 바위처럼 마음이 완고한 자나 혹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고 또 부담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전체를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떨어지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또 메신저가 전해야 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판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마친 지가 제법 됐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잘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주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열심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천국은 책임 회피의 나라가 아니라 책임 물음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게 되면 그 심판 메시지는 매일매일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종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지나가는 인생이거든요. 멈춰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이기에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간에 분명히 끝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여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 전체를 낭비하지 마시고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 되는 일상의 삶에 매여가지고 그저 여기 부르면 저기 가고 또 이 사람 오라 그러면 또 그 사람 만나고 아 참 바쁘고 인생 참 재밌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 도래할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 전파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표징입니다. 신자는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버리지가 아니고 거의 종착점이 다다랐을 때라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돌이키는 자가 바로 신자고, 이런 신자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신자에게, 우리는 공평과 의가 없는데 어떻게 공평과 의가 주어진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1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21절을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서, 돌아온 자들, 바로 이 신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의를 받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심판 메시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1장 1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1장 1절 상반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라고 하는 욕조까지는 다르죠. 그런데 어디는 같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는 말하고는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장은 서론이고 2장이 본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처럼 똑같은 말을 다소 반복하는 것은 선지서의 주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7장 1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반복할까요? 우리의 주의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하면 알아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때로 반복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받은 바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하자라는 말로 보다, 지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어도 이사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귀 동냥에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 이사야가 봤던 기관은 육신의 눈이라기보다 내적인 눈이요 영혼의 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사야가 내적 눈으로 봤던 이 계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절 이하에서 말이래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적어도 2장 1절 이하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은 근접한 어떤 때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떤 마지막 끝절이, 끝머리, 그 짧은 어떤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때를 가리킬 때 말일에, 마지막 날에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범위는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리스도의 보통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망라해서 보통 마지막 날 혹은 말일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는 히브리서 1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바로 그때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도 이 마지막 때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어떤 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시대 전체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후반부의 내용, 이 심판 메시지와 연결해서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그래서 어떤 시간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심판 이외에 어떤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신 구원의 때, 혹독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바로 그때가 다름 아닌 마지막 때라 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본 내용은 바로 이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먼저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일에 일어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지금 주전 8세기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차반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말이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요? 심판 메시지를 선고했으면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선고했지만 그 당장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또 참아주셨으니까 심판한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일에 참된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구원의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흥분하거나 어떤 일을 급작스럽게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느슨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작정해놓으신 그 시점까지 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제롬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또 몇몇 교부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특별히 3절 하반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이 산은 다름 아니라 지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어떤 산이죠?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을 다윗이 사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 일들은 역대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왜냐하니까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산으로 다 모여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은 권세와 정사 그리고 세력과 나라를 뜻하는 비유로 사용이 되는데 그 좋은 예가 시편 68편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5절 16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어떤 산이죠? 시온산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바산의 높은 산이 하나님의 산 곧 예루살렘을 시기하여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산 지역은 높은 산이 있는 고원 지역이고 거기에 헐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산의 높은 산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산이 물리적으로 높은 산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보다 그 통치권이 훨씬 더 높다, 그 권세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6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산을 보고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기하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시온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산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시온산은 그 당시에 시내산이나 레바논 산 혹은 바산의 산보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저희 교회당 옆에 고봉산이 있잖아요. 고봉산과 북한산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들 말로 잽도 안 되지요. 그런데 만방이 여호와께서 친히 계시고 통치하시는 시온산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이 움직일 수 없는데 마치 주위의 산들이 발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시온산 밑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될 정도로 시온산이 높이 솟아오르게 되고 다른 주변의 산들은 마치 들러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자신이 봤던 이 계시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시온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이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보다 낮게 보이고 툭 치면 뒤로 물러가는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때로 비춰지긴 하지만 교회의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정사와 권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다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모여든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이 강물이 넘쳐 흐를 때 강물이 흘러가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다른 이방 나라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각 나라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3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서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지 않고 오라 우리가 함께 이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설득한다는 것은 지금 시온으로 모여들고 있는 사람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권면하고 설득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주석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무시하게 하고 지식의 빛을 자기 가슴 속에 가두어 두게 하는 죽은 믿음보다 믿음의 본질에 더 맞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감추어 두고 있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은 그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라고 왜 권면을 할까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각주 율법에 보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반 성경에. 결국 야곱의 하나님의 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 진실한 갈망과 마음이 있었고 그 진실한 갈망과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로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으로 가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온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시온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 현상교회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당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당에 써붙여 놓은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표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배우자의 선택은 인생을 좌우하지만 교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 문구였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금생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한평생 사는 인생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전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를 아무리 써붙여놔도 실제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광고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는 1장 3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언약에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말일이 되면 이 사람,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합동신학대학원의 안상혁 교수님 강의를 들었죠? 새 언약의 4대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의 자명성입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지는 헌신의 아버지다라는 중세 교회의 표현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어서 성경부를 많이 시키고 신학적 지식을 제대로 심어놓으면 목회자에게 기어오른다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미나 정책을 펴서 적당히 가르치지 목회자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수준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왜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알면 자꾸 들쑤시고 다니고 그거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다면 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느며 또 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은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 가서 배웁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수많은 민족과 세상 나라들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사모해서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땅의 모든 나라들이 교회 안으로 막 강물처럼 밀려 들어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샘물에서 물이 솟을 때 사람들이 그 우물가를 찾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지금도 수적 부흥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자랐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어떤 교회처럼 무슨 건축 언금을 한번 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는가? 당연히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먹혀드는 기관입니다. 그냥 주일학교가 있고 부서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신실하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제대로 전파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훈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사람의 영혼에 제대로 선포가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율법을 듣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을 듣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을 귀로 즐기기 위함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을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과 예루살렘 곧 교회에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이 회복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방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고 오르고 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11장 10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사야 55장 5절에서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메리카나 중국까지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사야는 예언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말일에 일어날 이 새언약의 시대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절대로 배제되는 법이 없을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 주전 8세기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복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만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회개하여 너와 똑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나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지요. 그런 상황이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48장 27절 이하에 보면 모압에 대한 화가 선언이 되다가 혹독한 저주가 27절부터 46절까지 쭉 진행되다가 46절 이하부터 갑자기 관점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모압의 운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매우 의아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힘들게 만든 이방 나라를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니 쌓아놓았던 복수심에 김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를 매우 이상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최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많은 나라 중에 왜 가장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택했죠?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신약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었지요? 흑인도 들어오고, 그죠? 헤롯의 또 젖동생 마나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국고를 맡은 내시, 고자지요. 신명기에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아마 1990년으로 기억하는데 미얀마에 갔거든요. 미얀마에 가니까 카렌족이라는 족속인데 그 카렌족속은 유엔의 난민의 대상도 아니에요. 난민이면 유엔으로부터 구호품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난민 대상도 아니에요. 산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한 성부가 적어도 한 8성부에서 10성부 되는 것 같아요. 무반주 아카펠라로 찬양을 쫙 하는데 이거는 천상의 합창단이었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신앙과 정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은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처럼 회복될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고 본문 2절과 3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이 5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성막을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구약적 언어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긴 하지만 아울러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죠? 구속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과 형편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만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회복된 교회 모습, 회복된 신자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으니 내 모습도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을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회복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뭐지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교훈이 전파되는 그래야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뿌리 깊은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 가면 종족 간의 다툼과 살인과 살육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리죠. 오늘날 영토 분쟁, 특허권 분쟁 등등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송사사건과 단체와 단체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심지어 나라와 나라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만들어서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각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론 분쟁 지역마다 평화의 사도라 일컫는 어떤 중재자들이 들어가서 할 수만 있으면 중동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유엔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도 늘 항상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 협상을 진행했으나 단 한 번도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본 적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요, 잠정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때로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무기가 완전히 다 제거되었다 하는 뉴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한계는 무엇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한계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처지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림으로써만 유지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 평화가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면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영혼의 평화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룰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보세요. 그 평화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받아야 그야말로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그렇게 편함의 은혜를 누리는데 자신이 확보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닌 인간이 만드는 평안이니 그 평안은 일시적 평화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역전되는 오히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을지 훈련처럼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모든 갈등과 분쟁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숨어들어 있는 탐심과 미움이요. 그로 인한 갈등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살아남아 있는 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최초 하나님과 참된 평화의 관계를 누렸는데 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이 사회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죄라고 말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의 내용처럼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간과하고 지나쳐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똑똑히 바라봄으로 생기는 평화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킬 때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이 사실이 4절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창을 낫을 쳐서 보수를 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율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는 것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단순히 율법만 선포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판결과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율법은 단순히 무슨 추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뭐 율법이면 구절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하고 율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치자가 그냥 통치하지 않지요.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물리적 힘이나 무수히 감행되었던 외교적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람들의 힘과 노력을 전쟁하는 일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평화를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기관과 그런 사람들, 그런 작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이 있죠? 검찰이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죠? 감사원이 있죠? 사설, 세콘과 같은 보안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요즘에는 사이버 테러 수사대 백신 만들어낸 사람도 있잖아. 만약에 인간 안에 죄가 없다면 이 모든 일에 투자되는 이 돈과 재력을 만약에 그야말로 복지에 사용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노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놓고 한쪽에는 완전히 구멍이 나서 다 새버리는데 바늘 같은 그 구멍을 떼어보려고 노력을 하니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 푸는 거죠. 저를 정치계로 보내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카페 만들고 문화 체험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평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모여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고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랄까요? 예전에 한때 교회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안산의 어떤 교회는 이름 자체가 레포츠 교회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요즘에는 꿈의 교회로 바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레저 시설이 다 있어요. 골프, 수영, 모든 레포츠는 다 교회당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방송 장비도 어마어마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타고 막 이렇게 확 막 공중에서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찍는 그런 장비까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고 또 세상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죽임당하는 그 평화를 세상은 보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을 교회도 주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교회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줘야지. 뭐 자꾸 딴 걸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태동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일부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그야말로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과는 훨씬 더 이사야가 봤던 비전과 근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는 저런 상태에서도 서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도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희 형도 부산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지방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압니다. 지방교회들 중에 한 100m 올라가면 또 하나의 교회당이 있어요. 어떻게 가까운 데 이렇게 교회당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 장로가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수틀린다 그래서 교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한 교회 안에 무슨 목회자와 장로 혹은 어떤 지방과 지방 간의 다툼이 3대째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뭐라고 조소할까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 지내셔야 돼요. 뭐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어디 뭐 우리 교인들이 뭐 많진 않지만 뭐 당신하고 말 안 터도 뭐 내가 신앙생활인데 전혀 지장 없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간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다가서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말씀은 제 성경에도 그렇지만 1절부터 4절 해서 제목을 딱 달아서 여호와의 날 그래가지고 5절부터 다시 문단이 시작되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추석가들이 그렇게 추석을 하기도 해서 사실은 5절을 제가 빼버렸어요. 어제는 1절부터 4절까지 했다가 다시 5절을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 그냥 어떤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이 5절 말씀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 언약 백성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금 미래에 앞으로 보게 될 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된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신자는 지금 당연히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미래 환상을 본 신자의 현재 삶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알지 못하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속되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일어난다면 내가 좀 모르고 나와 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와 등지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자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자라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붙들고 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비록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가라앉고 있지만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의 환상을 본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가르쳐 주시고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원리가 되고 이 말씀이 교회를 이루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미리 예시하신 그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모호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일부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사오니 이제는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비전을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 갈등과 시기와 분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가 여전히 가족과 가족 간에 또한 직분자와 직분자 안에 문제로 상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전쟁 도구들을 농기구로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자원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의 피를 채워주는 이 귀한 일에 잘 손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했던 자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란 모습을 보고 주 앞에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